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기했던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올림픽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던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연례 훈련을 4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이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북한 측에 연습 일정과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훈련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례대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습을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미군 2만 3천 명, 한국군 30만 명이 참가한다며 예년과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외 기동 연습인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1일부터 4주 동안,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는 다음 달 중순부터 2주 동안 열릴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미국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서 훈련이 평창올림픽과 겹치지 않기 위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대북특사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계속해야 한다는 걸 이해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예술단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간 평양을 방문해 두 차례 공연합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공연 일정과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예술단은 160명으로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연, 알리 등 유명 가수들이 포함됐습니다. 공연 장소는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며 실무 협의와 사전 점검을 위해서 한국 대표단이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실무 접촉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첫 공연은 한국 가수들이 대중가요 중심으로 공연하고 두 번째 공연은 북한 가수들과 협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실무 접촉 수석 대표를 맡은 가수 윤상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서와 똑같은 감동과 어색하지 않음을 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숙제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판문점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오늘 실무 접촉에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대표단장으로 참석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거래상에게 사형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북동부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가진 연설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린 세대에 마약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마약 거래상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라며 여기엔 사형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거래상 한 명이 판매한 마약이 수천 명의 생명을 죽일 수 있지만 범인은 단지 짧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법적 걸림돌이 많아 사형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현재 240여만 명이 다양한 마약에 중독돼 있고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매일 116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호출업체인 우버가 북미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지난 18일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템피에서 이 업체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어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인 49살 여성을 치었고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차량이 인공지능을 통해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것으로 현재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핀란드에서 열리는 미국 간 반관 반민 대화는 미국 정부와 관련이 없는 모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한반도에서 군사 대립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용 엔진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유엔 안보리의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핀란드에서 미국 전직 대사와 북한 외무성 관리 등이 참석한 반관 반민 대화가 열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정부와는 무관한 행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핀란드에서 열리는 이번 대화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have any information on this meeting.
캐틴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핀란드에서 미국, 한국, 북한 3자 간 반관 반민 대화가 열린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번 대화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선 탐색적 성격을 갖는지 또 현지에서 미북 당국자 간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 정부와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민간 차원의 트랙2 회동은 전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미국 정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 미북 반관 반민 접촉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관련이 없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국무부가 해당 대화에 참석했던 전직 관리 등 미국 측 대표들로부터 따로 브리핑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번 대화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토마스 하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북한 측은 대미 외교 핵심 실무자인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한국 측은 대사 출신 전직 외교부 관리와 군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에 대화 제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화가 열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향을 밝히면서 미국의 대화 제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미국 전직 당국자들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켈리 맥사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9일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미국 진보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겠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무기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시간 벌기용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I do think that one way that the North Koreans could potentially use diplomacy against us is to try to draw out diplomacy so they can continue the work behind.
맥사멘 전 차관보 대행은 미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더라도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시계는 계속 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파괴할 수 있는 방어 전략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at's so the ICBM clock is working against us. We have to be able to move forward. What kinds of things they need to have in place in the event that they do achieve an ICBM capability?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큰 성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견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역내 불안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very many chances at this. And I think if it goes badly, then I think we are on a trajectory that is much more anxiety.
또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다가설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중단과 핵확산 방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의 복귀 등이 그 예입니다. 또 북한은 비핵화에 따른 제재 해제를 포함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회담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무자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no discussion of incentives yet. I don't believe it's going to be just the removal of sanctions is going to be enough.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과의 협상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막상 정부 내 협상을 주도할 만한 경험자가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협상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정부를 떠났다면서 적합한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I am more concerned by is there aren't a lot of people in the government that have had experience. There's nothing like experience. And it doesn't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속에 빠르게 변화하는 동북아 미래는 한국의 손에 달려 있고 한국은 그 역할을 해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사멘 전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합의로 규정한 이란 핵 합의를 실제로 파기한다면 향후 진행될 북한과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럴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 협상 의지를 저지할 뿐 아니라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춘 국제사회가 미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은 5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통상적인 정상회담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열리는 만큼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북 정상회담이 특별한 환경에서 열린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예, 정상회담 개최가 최고위 수준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톱다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은 통상 실무관리들과 각료급 수준에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최종 단계로 열립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전 행사일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준비에만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모든 절차를 뛰어넘은 것이어서 준비 자체가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상대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지 않은가요?
예,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극도로 폐쇄적인 정권인데다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행정부 관리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과거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줄곧 위반한 예측 불가능한 상대입니다. 회담 준비 기간이 두 달 남짓으로 매우 짧은 것도 큰 제약 요인입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제로 한다는 것 말고는 어느 것도 사전에 조율된 게 없는 상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두 달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실무 또는 고위급 수준에서 몇 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게 될 겁니다. 시기와 장소 등 합의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비핵화 문제만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의지만 확인된 상황이어서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위한 세부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자들이 장기적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앞서 말한 대로 회담 결정이 톱다운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실행도 통상적인 과정을 거꾸로 밟게 되는 겁니다. 가령 핵시설 동결과 사찰을 어떻게 실시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조율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스타일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사전에 준비된 자료와는 다른 발언이나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사정에 밝은 한 아시아 전문가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회담 준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시하고 A, B, C 안을 전달해도 정작 회담장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출적인 스타일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준비의 가장 큰 복병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의견 조율도 중요한 과제 아닌가요?
예,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수장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한일 세 나라가 양자 또는 3자 간 고위급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건 미북 정상회담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에서 북한과 핀란드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북한의 최강일 외무성 국장과 미국과 한국의 전직 정부 관리들이 만나는 것도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예, 특히 북한과 핀란드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석방이 이뤄진다면 정상회담에 앞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은 또 북한 측에서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과 남북한 관계자들의 접촉을 통해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이 올 들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도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회 내 기조와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은 총 16건입니다. 크게 보면 제재 강화, 여행 제한, 그리고 인권법 재승인, 선제 타격 제한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상하원의 공동으로 발의돼 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은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은 상하원의 유사 법안 형태로 각각 두 건씩 총 네 건이 상정됐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다른 법안들에 비해 지지 의원 수도 많이 확보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심의에 탄력을 받던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이 최근 들어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밝혔어도 제재를 통한 압박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회 내 기조와는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대표적인 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입니다. 크리스 벤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법으로 명명됐으며 짧게는 브링크 액트라 불립니다.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청 봉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의 대북 제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법안 최초 발의 당시 남북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의회의인식 조항이 양당 합의를 거치며 돌연 삭제돼 주목받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브링크액트는 지난해 11월 초 상원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상원 본회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표결에 붙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법안 대표 발의자인 벤홀런 의원은 VOA에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브링크 액트가 가능한 빨리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toughen our enforcement efforts with respect to sanctions. That's why it's important that Congress pass the Brink Act. It passed, as you know, on a unanimous bipartisan vote and we're
올 들어선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다른 북한 관련 법안들과 달리 브링크 행트는 그러나 지난 1월 중순과 말 두 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본회의 표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표결에 붙여지지 않았으며 심의조차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브링크 액트와 유사한 하원 법안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법은 이미 지난해 10월 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외교위로 넘겨졌지만 상원에선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원에는 브링크 액트 외에 또 다른 대북 제재 법안인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짧게는 리드 액트라 불립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브링크 액트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고 미 행정부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행위를 막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한 것, 그리고 국무부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상황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브링크 액트엔 없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북한을 고립시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미 외교 공관 수를 줄이는 등 외교적, 경제적 압박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 브링크 액트보다 다소 포괄적인 압박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드 액트 역시 지난해 12월 초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뒤 현재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있으며 심의조차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인 하원의 리드 액트는 하원 외교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리드 액트를 대표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지난 9일 VOA에 김정은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나타낸 이유는 대북 제재가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대북 제재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he sanctions are beginning to work. Kim Jong-un is beginning to feel the pressure from not just the United States sanctions, but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Nations around the globe are denying and depriving elites of Pyongyang their luxury goods and other items.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회의 기조와 달리 제재 강화 법안들이 속도를 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원은행의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지난달 초 VOA에 일부 상원 의원들이 브링크 액트에 추가할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issue is some senators seem to be to not want this on the floor unless they can get some provisions that they want and that's what the
또 브링크 액트를 상원 본회의 표결에 넘기기 전 추가 제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2개에서 3개 정도가 추가될 것이며 에너지 제재가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보통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여러 상정됐을 때 하나의 법안으로 마련해 통과시키기 때문에 브링크 액트와 리드 액트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정돼 있는 법안 처리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올 들어 북한을 특정해 발의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재까지는 북한 수용소 시스템 규탄 결의안만이 올해 상정된 유일한 안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예술단이 다음 달 초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남북은 오늘 실무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은 20일 가수 조용필 씨와 윤도현 씨 등이 포함된 예술단이 4월 초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예술단 평양 공연을 위한 실무 접촉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습니다. 남측 수석 대표로 나선 윤상 음악감독의 발표 내용입니다.
남측은 16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북측에 파견한다. 남측 예술단에는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YB, 백지영, 또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의 가수가 포함됩니다.
박형일 통일부 국장에 따르면 160여 명에는 지원 인원과 기자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남측 예술단은 3월 31일부터 나흘간 평양을 방문해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두 차례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 점검단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공연과 관련 사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술단 이동 경로는 서해 항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북측은 한국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선곡 등 기타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상 대표는 밝혔습니다.
선곡에 관한 부분도 오늘 사실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가하는 아티스트들의 성향에서 또 그들이 원하는 곡과 우리가 원하는 곡들에 대한 조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정치적인 걸 떠나서 잘 모르는 노래들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건 무리 없이 지금 남은 일정 동안 충분히 잘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통일각에서 실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수석 대표인 작곡가 겸 가수 윤상 씨와 박형일 국장,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대표단장으로 김순호 행정부 단장과 안정호 무대감독이 나왔습니다. 한국예술단이 북한 땅을 밟는 것은 지난 2008년 6월 금강산에서 펼쳐진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공연 이후 10년 만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경우 매우 중요한 외교적 관여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한반도에서 군사 대립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회담이 잘못될 경우 미한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 주재한 버시바우 전 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개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would be more optimistic if the North Koreans made these positions clear in their own words.
북한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던 비핵화 문제를 놓고 대화하겠다는 것, 또 협상 기간 동안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건 상당히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북한이 한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 당국자들이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과 중국 마오쩌둥의 만남이 비교 대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엔 키신저 국무장관이 사전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도 적대국 정상을 만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Well, I'm not aware of any back channel or secret negotiations at this stage.
지금 단계에서 비밀리에 북한과 외교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중 관계의 문을 연 키신저 모델을 반드시 북한 문제에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회담 준비는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미국과 북한이 같은 목표를 갖고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 없는 불편한 회동에서 끝나고 맙니다. 저는 실무자 간 사전 협상에서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확실히 합의하기 전까지는 미북 정상회담 날짜도 확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I fear that a failure of the summit, particularly if it's seen as based on
북한이 말한 비핵화 관련 약속을 오해한 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면 미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전보다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직전 군사적 옵션 이야기가 나돌던 때보다 더 안 좋을 겁니다. 미북 정상이 마주 앉는 건 처음이고 성사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외교적 실패를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마이크 폼페어 중앙정보국 국장이 국무장관에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면에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 대북 협상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또 북한 문제에 있어 CIA의 역할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Both in Europe and in Asia, recognize that Pompeo is familiar.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폼페오는 CIA 국장이라는 직함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것은 협상에 있어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국무부 수장으로서 이제 그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데 문제는 폼페오가 이끌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 때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를 거라는 겁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런 빠른 변화가 이뤄져 상황이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원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폼페오에 대한 인준을 마칠 겁니다. 그럼 폼페오는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어떤 협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미리 윤곽을 그려놔야 합니다.
폼페오 국장이 국무장관 자리에 앉게 되면 행정부 분위기가 더욱 강경 노선으로 기울까요?
I'm not worried at this point of any major shift in toward a more hawkish.
현재로서는 매파 성향으로 크게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폼페오 국장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체적 전략에 있어서는 틸러슨 국무장관과 거의 비슷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 이견이 있었습니다.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게 최대 압박과 외교적 관여였고 지금까지 최대 압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경파인 폼페오 국장이 국무부를 책임지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매파 중심으로 돌아간다든지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 대화 또 미북 대화를 앞두고 주한미국 대사가 1년 넘게 지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요?
Well, indeed, we not only need an ambassador in South Korea as quickly as possible, but
주한 미국 대사가 시급하게 지명돼야 하는 것만큼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새롭게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가 협상팀을 구성하는 것도 급합니다. 사실 미북 대화를 앞두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전문가 발탁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빨리 선발해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북한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인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또 시간과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금까지 알렉산더 보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로부터 미북 정상회담 준비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엔진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유엔 안보리의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 엔진은 지난해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의 고성능 액체 추진체입니다. 전체적인 생김새와 구조 등이 구소련 시절 만들어진 RD-250 엔진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북한의 제재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도 같은 의혹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1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개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엔진이 RD-250으로부터 파생됐을 수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RD-250은 1965년 우크라이나 영토에 남아있는 유즈노에와 유즈마슈 공장이 설계 변경 작업을 한 엔진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고위 군 당국자는 설계와 기술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엔진을 새로 개발하거나 현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기술자와 북한의 협력은 지난 수년간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ICBM 엔진 개발에 우크라이나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 측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진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런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엔진에 별도의 부품이 사용됐지만 추진체는 동일한 부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 엔진을 설계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미국 역시 북한이 엔진의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스스로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행이 가능한 모든 RD-250 엔진은 현재 러시아가 된 구소련에 넘겨진 상태였으며 생산 종료와 생산 라인 해체 역시 각각 1991년과 1994년에 마무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준호해와 유주마슈 공장은 북한과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계약이나 관계를 맺는 행동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엔진 설계나 생산 혹은 미사일 개발이나 부품과 관련된 정보는 특수시설이 갖춰진 건물에 보관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과거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2명이 지난 2011년 우크라이나에서 고성능 액체 추진 엔진 등의 비밀 기술을 훔치려다 적발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리먼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 기술이 급 진전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화성 12형과 화성 14형에 장착된 고성능 액체 추진 엔진이 RD-250과 같은 계열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엘리먼 연구원은 그 어떤 나라도 짧은 시간 내에 중거리 미사일 기술을 ICBM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며 이들 엔진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RD-250 엔진이 포착된 시점이 최근인 점으로 미뤄볼 때 조달은 최근 2년 사이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주마슈 공장 측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단 한 번도 연계된 적이 없다며 이런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파키스탄에서도 자국 외교 공관에 대한 임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유엔에 공식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대사관을 이용해 불법 외화 수익을 거두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파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외교 공관의 불법 임대 활동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16일 공개된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 개의 유엔 회원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임대하거나 소유한 부지를 외교나 영사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문가 패널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파키스탄 정부에 여러 건의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 공관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파키스탄에 소유한 부지에서 정확히 어떤 활동을 벌이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포함한 나라들에서 북한이 외교 부지를 외교나 영사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임대하는 문제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북한이 외교 공관을 주류 밀매 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명시해 기존에 알려진 불법 주류 판매와는 다른 활동을 지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불법 임대 활동을 벌인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대사관 부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알려진 불가리아와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의 현 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 대사관과 대사관 부지를 임대 중인 두 개 사업체에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공관을 비울 것을 요구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부터 북한의 유일한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전문가 패널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올해 1월 여전히 북한 대사 공관에 대한 임대 광고가 게재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사업체는 자신들이 임대한 공관 부지를 보수하는 조건으로 40개월의 임대료를 유예받았으며
아직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전문가 패널에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임대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리아 외무부는 평양 주재 자국 대사관 이용과 관련해 북한 측과 상호 협정을 맺어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특정 회사의 기존 계약이나 경제적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 같은 임대 행위가 불가리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사관 부지가 숙박시설로 운영되어온 독일 역시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북한 대사관과 대사관 부지를 임대해 유스 호스텔을 운영하는 회사 등에 이 같은 행위가 안보리 결의는 물론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법에도 위반된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10일 북한 대사관은 부지를 임대 중인 두 개의 회사와 임대 계약을 파기하고 약 한 달 뒤인 9월 30일까지 공간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이 계약 파기를 거부하고 법정 소송을 위협하면서 현재 독일 중앙세관국이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루마니아 역시 여전히 임대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두 개의 회사가 각각 2001년과 2011년부터 북한 대사관 부지를 임대했고 이후 이들 회사들이 최소 27개 개인과 기관에 해당 부지를 재임대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밝혔습니다. 이어 이 중 한 개 회사는 매월 4만 6천 달러를 월 임대료로 지불했지만 지난해 4월 10일 이후 모든 지급을 중단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공간을 비워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회사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부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임대와 재임대 계약은 파기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문가 패널에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임대 행위 근절에 가장 많은 진척을 보인 나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폴란드 정부로부터 지난 1월 15일을 기준으로 수도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에 입주했던 9개 기업 중 8개가 임대 계약을 파기했고 나머지 1개 기업도 조만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대사관 주소지를 둔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체로 등록할 수 없게 된 사실도 통보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지난해 북한 대사관 측에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 외교 공관으로 활용하지 않는 부지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고 입주 기업들에도 관련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살고 있는 20대 난민 청년 저스틴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스틴 씨의 두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스틴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동남아 국가 라오스에서부터 미국으로 온 탈북 난민입니다. 저스틴 씨도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어오면서 먹고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 내 식구가 굶지 않도록 뭐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던 저스틴 씨는 지난 2014년 당시 16살이었던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에도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첫 번째 탈북을 시도합니다.
2004년 겨울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서 자폐해서 북송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죽게 돼가지고 엄마가 그때 제가 껑 팔아서 모은 돈, 그 북한 돈 만 원 주면서 시장에, 그 청진 시장에 가서 무슨 뭐, 그 이런 재료들 사오라고요. 쌀이랑 기름이랑 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청진에 가는데 뭐 시장 반개 뭐 쌀 한 킬로, 기름 한 킬로, 고추 50g.
중국으로 건너간 아버지가 강제 북송됐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지역 감옥으로 이송될 경우로 생각해 아버지의 영양 보충을 위해 식량을 미리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기차 타자 굴다 그다 잊어버렸거든요. 지금 멍청해가지고 그래 아버지 그 빈손을 가자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못 가겠더라고요. 죽을 수 있었던 진짜 그때는 이제 죽으면 죽었지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 빈손을 가자니까 그래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중국에나 가서 친척 집에 다 이렇게 도움이 오고 해가지고 뭐 중국 돈은 뭐 100원이라도 뭐 돈 받아가지고 가야서 하고.
어머니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책감에 돈을 꿀 생각으로 청진에서 기차를 타 국경에 이르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저스틴 씨는 북한으로 건너오기 위해 다시 국경을 넘다 체포됐고 집결소에서 석 달 동안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뇌물을 써서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송됐고 집과 집결소를 오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감자를 훔치다 들통난 것이 제 탈북을 감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감옥 가게 됐거든요. 감자 훔쳤다고. 근데 제 동창생이 보고서 그 여자애가 보고서 그 농장가나 당비서라고요. 당비서가 진짜 리얼 캄네스트. 거기다가 꽃사지를 해가지고 그래. 그 시골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저를 앞에다 세워놓고 아, 이 새끼는 이렇게 덕질도 하고 아주 우리 사회에서 더러운 새끼라고 막 그러네. 좀 그런 하더라고. 그래. 전 그때 울지 않고 뭐 누가를 내 깔지 않고 그 죄는 아닌데요. 뭐 정부가 그래도 도둑놈들이지 뭐 내가 도둑놈 아니고. 그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절대 울지 말고 눈 깔지 말고 기죽지 마라.
인민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갈 찰나에 저스틴 씨는 어머니의 강력한 권고로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와 딸과 함께 북한을 떠났고 그 뒤로 어머니와 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스틴 씨 가족은 이후 중국에서 일하며 힘든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럼 숨어 살면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저희가 번 돈을 이렇게 뭐 시장 가서 쌀 뭐 그런 거 사가지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중국 조선족 깡패들한테서 강제 노역 6개월 하고 그 도망쳐가지고 흑룡강성 2년 반이 산 거죠. 거기서 공장에서 뭐 가구 목재 만드는 거 그다음에 짐 기차방 통해서 이렇게 쌀을 어머도 쌀 부리고 하는 거 그다음에 건물 짓는 거 그다음에 철근 다루는 거 그런 거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 무슨 그 기차에서 그 쌀 오면 쌀 내리는 거 아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중국에서 가리지 않고 일했던 저스틴 씨 가족은 중국 땅에서 처음 대북 방송을 접하게 되는데요. 저스틴 씨 가족이 미국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VOA, RFA 등 대북 방송을 꾸준히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벌써 아메리카한테다가 전화했거든요.
음성사서함으로
기자님 듣고 그러니까 3.18 파트 스티브 김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리고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가 그 스티브 김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전화를 저스틴 씨가 한 거예요?
예.
뭐라고 남겼어요 음성을?
아 저희가 북한 사람인데 가족 엄마 아버지 형이 저까지 네 명이냐고요? 네 명이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 무슨 게 그러더라고요. 국군 그 포로
가족을 구출해 달라는 말과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를 알고 있고 그 정보를 주겠다는 내용을 음성 사서함에 녹음했고 내용은 VOA 방송국 기자를 통해 대북 인권 단체에 전달됐던 겁니다.
3.18 파트너 말하는 게 돈이 얼마 있냐? 2,000불이다. 그거 아는데. 그리고 자기는 기부하는 거는
여자들 임신매매 당한 사람들 막 한 단체라고. 예, 그래. 안 된 줄 알았거든요. 뭐 돈도 뭐 2,000불도 있었네요.
그리고 3일 뒤 구출단체가 아버지의 손전화로 연락했고 기부자의 도움으로 돈이 마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스틴 씨 가족은 곧바로 라오스로 향했고 탈북 난민을 돕는 미국인 변호사와 라오스 난민 수용소에서 면담한 후 3개월 만에 미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스틴 씨 가족은 미국에 입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RFA,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소감을 밝혔는데요. 저스틴 씨는 미국에 갈 결심을 이미 어릴 적부터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살 때인가? 예.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된 거는 저희 어머니를 그 정부에서 갑자기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이어놓은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생각나더라고요. 북한에서 제일 미워하는 게 미국이 아닙니까?
네.
그래, 제가 미국에 가서 내 너네를 꼭 복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러셨어요? 네.
미국이면 뭐, 사람만 죽인다는 뭐 그런 것만 계속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 내가 그럼 내 사람 죽인 나라에 너네를 내 가만 안 놔둔다. 그래,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당시 저스틴 씨 아버지는 1998년 중국으로 탈출한 뒤 두 번의 강제 북송과 재탈출 끝에 헤이룽장성 무단장 근처 목재 공장에서 인부로 일했고 저스틴 씨의 형은 주택 공사장에서 하루 40원에서 70원을 받으며 돈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스틴 씨는 미국에 대한 첫 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달러 상점에 갔어요. 제가 지금 껌을 싸러 간대요. 주머니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지 못하고 우선 돈을 물리려고 그랬는데 미국 분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분이 돈이 2달러 내놓으면서 싸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야 내가 이때까지 생각한 게 정말 잘못했구나. 미국 분들은 인상적으로 아침에는 그저 인사를 하는 게 그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침에 만나면 미국 분들은 굿모닝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같이 하이 굿모닝 그러는 게 아주 재미나요.
아버지가 첫 탈북을 시도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일입니다. 저스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북한이 줄 수 없었던 것들을 찾아 국경을 수차례 건넜고 자식을 데리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씨 가족은 아침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며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저스틴 김 씨의 세 번째 사연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2013년까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국제에너지협회 IEA가 내다봤습니다. IEA의 파티 바이롤 회장은 미국에서 석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1,060만 배럴이지만 2023년에는 하루 1,210만 배럴이라는 기록적인 생산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의 향상, 효율성의 증가, 석유 가격의 점차적인 상승과 같은 영향으로 셰일 채굴 비용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석유 붐이 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례가 없이 많았던 각종 규제들을 풀어 공유지나 사유지에서 안전하게 석유와 천연가스, 풍력과 태양열 등 기타 에너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에너지의 자립이라는 목표에 다가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천연가스 확대와 원유 생산으로 우리의 대륙은 금세기 에너지 강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징키 미국 내무장관은 새로운 곳의 에너지 탐사 허용은 환경에 대한 요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징키 장관은 공유지와 공원에 대해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투자를 시작했으며 이 자금은 바로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한 토론회에서 징키 장관은 민간 부분의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 허용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액화 천연가스의 급속한 생산 증가는 미국을 가스 수출국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 수출국으로서 미국은 에너지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도 수출한다고 징키 장관은 말했습니다. 징키 내무장관은 이어 미국의 동맹국이 되기 원하는 나라들은 이제 미국의 에너지가 자국 해안에 도달하면서 가치의 위협을 받던 나라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있으며 우리는 에너지 수출이 세계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